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불의한 일을 보면서 기뻐하나요? 여러분, 저희는 참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많은 불의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불의들을 보기도 하고 불의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불의한 일을 경험하시고 또 보고 들으셨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오시나요?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참 경악을 했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위층에 사시는 부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너무나도 불의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시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한 일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때로는 저희의 이 형상을 또 저희의 본성을 역행하여서 불의한 일에 기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언제 불의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나요? 바로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불의한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의와 불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한 사건이 불의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사건이 불의하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는 3.1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밴쿠버에서 살았었습니다. 목회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제가 있던 밴쿠버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마초를 피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밴쿠버의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대마초를 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대마초를 판매하고 대마초를 길거리에서 핀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로 평가를 받아 곧바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대마초를 판매하고 대마초를 피는 건데요, 왜 어느 곳에서는 불의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어느 곳에서는 불의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준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의 문제를 다룰 때 저희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이 아니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린 불의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 불의한 일로 기뻐할까요?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자기의 유익이라는 기준이 불의에 기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일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을 해서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상으로 도착해서 지상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싹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주웠어요.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현금을 뽑았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근처에 있는 우체국함에다 넣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돈을 꺼내서 제 주머니에 넣었을 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야, 이거 누가 봤으면 어떻게 하지? CCTV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이래도 괜찮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수많은 자책과 두려움과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제 양심에 가책을 좀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오늘 맛있는 걸 살게 하면서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고급 중국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막 음식들을 시켜가지고요 먹기 시작하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어차피 잃어버린 건 그 사람 잘못인데. 보통 지갑을 잃어버리면 가장 귀찮은 게 신분증을 다시 맞추는 거라는데 그래도 난 지갑은 돌려줬으니까 이 돈 날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면 되지. 제 마음속의 생각이 계속 그렇게 바뀌면서 제가 지갑에서 빼낸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은요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일로 인해 저는 기뻐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 불의한 일이 저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의 기준을 자기 유익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는 되게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면의 경고장치인 양심이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 불의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꺼버립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자기 정당화의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 이런 자기 정당화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화인은 불도장이에요. 당시에는 노예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볼이나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그 뜨겁게 달궈진 도장이 이렇게 얼굴에 탁 닿았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부림이 잦아든다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포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죽어서 아픈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양심이 화인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이 나에게 유익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불의한 일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의한 일로 인해 내가 취하게 되는 이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의와 불의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학적인 방법으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죠. 두 가지의 상반되는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법의 이 문학적인 양식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와 함께 의를 기뻐한다. 이게 더 맞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의를 기뻐한다가 맞는 대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불의와 의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우리 기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관습이나 나의 유익이나 세상의 문화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일에는 기뻐하지 않고 그 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이었나요?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이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금 하나님만을 유일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을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평가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가 자신의 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마침 그곳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되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고요, 그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일어나서 칼을 가지고 사울의 겉옷을 뱁니다. 겉옷을 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2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속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로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2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인가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평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적인 알미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집에 갔는데 이분은 식물을 참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꽃도 많고 집에 이렇게 하우스였는데 집안에 웬만한 식물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꽃이 너무 많았어요. 나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이 식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식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요, 식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식물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식물에게 뭐가 필요한지 식물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 이분의 말이 참 맞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말을 아시나요? 이렇게 막 한참 말을 해요. 막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제 아들이 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제 아들이 한 이야기를 다 이해했습니다. 신기하게 다 귀에 들리고 아,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뭘 원하는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큰 관심을 두면요, 무생물의 마음도 느끼고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느낍니다. 관심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 표현되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내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의롭다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몇 가지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지훈아, 너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읽으면 망한다 라고 하셨어요.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읽으면 망한다. 제가 밴쿠버에서 한 주에 기본적으로 7편씩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폈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폈던 이유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핀 거지 저를 위해서 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영이 계속 죽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 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의롭다 평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매일같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쉐마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단단한 돌 위에 조각을 새기듯이 끊임없이 내려치듯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 삶의 순간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우리는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쏟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롭다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죠. 왜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쉽습니다. 혼자 기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쁘지 않아도 상대방과 함께 기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발적인 희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내 희생을 받는 사람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는 나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되면요, 내 희생을 받는 상대방도 기쁘고요, 그 희생을 하는 나도 기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나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그 희생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밴쿠버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앞자리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함께 비행기를 탄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11시간의 비행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서 거의 계속해서 울었어요. 이 어머니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아기띠를 메고 거의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달래고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꼭 그런데요,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아서 꼭 자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음이 끊쳐서 이 어머니를 딱 바라봤어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왜냐면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를 메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아기띠의 아이를 메고 있던 이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정말 큰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그분에게 기쁨이었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롭다 평가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저희에게 그다지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의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의롭다 평가하시는 일에 기뻐하기보다는 불의하다 평가하시는 일에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나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나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기가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서요 점차 부모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러면 자녀가 뭘 깨닫게 되나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부모가 그때는 덜 사랑했고 지금이 더 사랑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동일했어요. 단지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 앞에도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할수록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경험하면 더 경험할수록, 그 사랑 앞에 더 무너지고 무너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들에 나를 희생해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거룩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냉담해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됐나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희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땅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땅에
두 발이
나의
향하길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불의한 일에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알미 포기되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정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더 깨달아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택하기를 기뻐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해온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